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 안에서 영단반에 타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독교 강연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운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8장 1항부터 제8장 7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1536년에 초판이 나왔고 그 이후에 계속 내용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59년에 최종판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최종판이 나왔을 때는 초판에 비해서 그 분량이 무려 4-5배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는 한 번에 완성된, 단 한 번에 완성된 그런 책이 아니고요. 무려 23년 동안 계속해서 집필되어진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강요는 세상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존 맥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역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몇 권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존 맥닐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제8장 1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제8장은 인간의 이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경의 신빙성은 충분히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독특한 권위와 감동성 그리고 고전성이 이제 1항부터 4항까지의 내용입니다. 1항입니다. 제목은 성경은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러한 확실성이 인간의 판단보다 더 높고 더 강하지 않는 한 논증으로 성경의 권위를 수호한다든가 교회의 일반적인 동의로 그것을 확립한다든가 혹은 어떤 다른 무엇의 지원을 받아 확증한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지금 여기에 이제 성경에 대한 이러한 확실성이 인간의 판단보다 더 높고 더 강하지 않는 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 원문에 보면은 인간의 판단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높고 더 강력한 확신이 따르지 않는다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반드시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 가지 논증으로 성경의 권위를 수호하고 확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없이 그저 사람들이 논증을 가지고 또는 교회의 일반적인 동의나 다른 무엇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수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여기 기초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주신 확신을 뜻하는 것이죠. 그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성경의 권위는 항상 불확실한 채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일단 성경을 그 존엄성에 따라 경건하게 받아들이며 일반적인 서적과는 달리 뛰어난 것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여기 일반적인 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원문에 보면은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일반적인 법칙을 초월한다는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마음의 성경의 확실성을 강하게 심어주지 못하고 고착시켜주지 못하던 논증들이 이제는 매우 유용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초적으로 성령께서 주신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논증들이 이제 되어지면은 그게 매우 유용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 기초 없이 논증들만 있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신적 지혜의 배치가 얼마나 훌륭하고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는지 생각해보고 지상적인 것을 조금도 풍기지 않는 이 교리의 천상적인 성격은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이기 때문에 천상적인 성격이라 했습니다. 성격은 얼마나 완전하며 이 교리가 이 교리라고 하는 건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그 모든 부분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책의 위엄을 가져다 주는 다른 특성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주의 깊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놀라운 확신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어의 아름다움보다는 오히려 그 주제의 위엄에 의해 우리가 성경을 예찬하게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천국의 그 숭고한 신비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 성경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의 그 숭고한 신비, 바로 이게 성경 말씀의 진리를 뜻하는 것이죠. 천국의 그 숭고한 신비가 대부분 평범하고 겸손한 언어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천국의 숭고한 신비가 우리의 평범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고 쓰여져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성경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사용하는 문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허구적인 것을 묘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천국의 숭고한 신비를 기록해 놓은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평범하고도 우리들이 사용하는 비천한 언어로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성경이 더욱 화려한 웅변으로 꾸며졌다고 하면 불경자들은 아마도 성경의 힘은 다만 웅변의 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꼬아 주장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련되지 못하고 소박한 표현의 단순성 그 자체가 어떤 웅변보다 더 존경심을 갖도록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진리의 힘이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말의 기교가 필요 없다는 것 외에 또 무슨 결론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인의 신앙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주장한 사도의 말은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하여 증거한 그의 설교는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외부적인 것에 의하여 유지되지 아니하고 진리 그 자체가 자증하게 될 때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의심들을 대항하여 진리 그 자체가 스스로 자신이 진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진리이고 자기가 옳고 정당하다는 것을 진리 그 자체가 스스로 드러내어준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인간의 논증이나 말의 기교나 웅변 등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진리 그 자체가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스스로 그것이 정당한 것임을 밝혀낸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저작이 아무리 기교면에서 잘 다듬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만큼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사실에서 성경의 특수한 힘은 명백해집니다. 데모스테네스나 키케로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것들은 놀라운 방법으로 독자를 매혹시키며 기쁘게 하고 감동을 주며 또 황홀하게 만들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철학자들의 책,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매혹되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읽은 후에는 이 성경을 읽는 데 전념하십시오. 그리하면 성경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깊이 감동시키며 우리 마음에 스며들 뿐만 아니라 골수에까지 새겨짐으로써 그 깊은 인상과 비교할 때에 수사학자나 철학자들의 힘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일체의 재능과 미덕을 훨씬 능가하는 이 성경은 신적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칼빈은 철학자들이나 운병가들의 책을 읽으면 감동을 받고 황홀해지기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성경을 읽게 되면은 수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에게서 받은 인상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그 정도로 진리의 힘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러한 강력한 신적인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신성한 책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 보면은 결정적인 것은 문체가 아니라 내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선지자들 중 어떤 이들의 문체는 우아하고 명쾌하며 심지어는 화려하기까지 하므로 그들의 수사법은 어떠한 세속적인 저자들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음을 나는 인정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의 문체는 평범하지만은 그러나 선지자들 중에 어떤 이들의 문체는 세속적인 저자들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러한 신뢰를 보여주심으로써 비록 다른 곳에서 소박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문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수사법에서 자기에게 조금도 결함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자기에게라는 것은 영어 원문에 보면 성령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성령께서 성경의 문체를 평범한 언어로 사용하신 것은 결코 수사학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선지자들 중에 어떤 이들의 문체를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즐거운 말들을 풍부하게 사용한 다윗과 이사야 그리고 그와 같은 이들의 글이나 또는 거칠지만 문체의 소박함을 느낄 수 있는 목자 아모스나 예레미야 또는 스가랴의 글을 읽어보면 내가 이미 말한 바 있는 성령의 위엄이 어디서나 뚜렷하게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탄이 거짓된 탈을 쓰고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을 교모히 잡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흉내낸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세련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천박한 언어로서 나약한 인간들의 마음속에 교활하게 불경스러운 오류를 심어 우리 인간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언어의 진부한 형식을 사용하고 또 그것을 가면으로 쓰고는 자신의 사기 행각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러한 허식이 얼마나 허망하고 불쾌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관한 한 완고한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헐뜯고자 해도 그 안에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상이 가득 차 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그러면 인간의 한계를 훨씬 능가하지 않는 선지자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의 교리를 무미건조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평가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여기 마지막 문장에 선지자들의 교리를 무미건조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평가할 능력이 전혀 없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영어 원문에 보면은 맛을 전혀 느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교리를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하는 자들은 진리의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3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고전성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주요한 요점들만을 택하여 전체의 문제를 요약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내가 이미 위에서 다룬 문제들과 아울러 성경의 고전성 그 자체는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고전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경이 아주 오래된 책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고전성, 오래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점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성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랍의 저작자들이 애굽 신화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모세 시대보다 훨씬 후대의 것 외에는 종교의 유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도 새로운 하나님을 고안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자기네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받아들였던 것을 선언한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은 그 언약을 그들이 생각하게 하는 것 외에 모세가 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기 모세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었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듣지도 못한 것을 제시했었더라면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모세가 듣지도 못한 것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으니까 마치 모세가 듣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금방 이해될 수밖에 없는데요. 영어 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과거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의 말을 했었더라면 모세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도 계속 들어왔던 그 내용의 말을 이제 모세가 했기 때문에 모세의 그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 생활로부터의 해방은 틀림없이 그들 모두가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사건이었으므로 이 사건이 언급되었을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은 즉시 자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이라고 하는 연수에 대해서도 역시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 그는 다른 모든 저자들보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훨씬 앞서고 있다. 그런 모세죠. 모세가 자기 교리의 전승을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교리의 전승을 그렇게 먼 근원에까지 더듬어 올라갔다고 하면 성경이 고전성에 있어서 다른 모든 책보다 얼마나 우수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칼빈은 성경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성경이 다른 모든 책들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것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사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예증이 보여주는 성경의 진실성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이집트인들이 자기네의 고대 기원을 세계 창조 이전 6천년 까지 소급하는 것을 믿으려고 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저들까지도 저들의 수다를, 말 그대로 수다입니다. 수다 떠는가 할 때 수다. 저들의 수다를 항상 조소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내가 그것을 구태여 힘들어 논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요세푸스는 아피온 반박문이라는 저서에서, 여기 아피온 반박문은 요세푸스가 유대주의를 옹호하고 변호하기 위하여 쓴 책을 말합니다. 요세푸스는 아피온 반박문이라는 저서에서 기억할 만한 증언을 고대 저자들로부터 인용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이 율법의 교리가 비록 읽혀지지도 않고 또 참되게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아드키먼 시대로부터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유명하였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방 민족까지 포함한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이 율법이 비록 읽혀지지 않고 또 참되게 그들이 이해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알려는 줬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악독한 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의혹도 품지 못하게 하고 사악한 자들로 변명의 어떠한 기회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최선의 구제책을 강구하십니다. 야곱이 약 300년 전에 영감을 받아 자기 자손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모세가 상기하고 있지만 그는 이때 어떤 방법으로 자기 종족을 고귀하게 하였습니까? 답은요, 바로 이어나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을 기록했을 때에 자기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위족속입니다. 레위족속을 과연 의도적으로 고귀하게 만들었느냐, 이제 그 질문을 하고요. 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이 성경이 얼마나 정직하게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논지를 여기서 계속 펴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자기 지파에게 영원한 오명의 낙인을 찍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무슨 책을 집필하거나 할 때는 이런 일을 하지 않죠.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도 역사에서 빼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주 정직하기 때문에 모세가 레위지파면서도 자기 레위지파의 잘못된 점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는 분명히 자기 조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의 온 가문이 그와 같은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명예스러운 일에 대하여 침묵을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아무 기록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요. 침묵을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조상이 전적으로 혐오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였고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에 대하여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해관계를 생각했더라면 이런 기록을 하지 않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대로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기 집파 사람들이 틀림없이 불쾌하게 생각하여 그들로부터 심한 미움까지 받게 될 것도 마다 않은 그였는데 그러한 모세를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읽으면서 계속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의 그 사악한 불평을 기록할 때에 육신의 생각에 따라 말하였다고 볼 것입니까?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했다고 볼 것입니까? 당연히 이것은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죠. 만일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육신의 생각을 따라 기록했다면 자기 가족인 아론과 미리암의 불명예스러운 기록은 분명히 빼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성경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은 모세가 성령께서 지시한 그 사실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직하게 분명한 사실을 기록했는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책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최고의 권위에 있으면서도 어찌 자기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히지 않고 오히려 가장 낮은 위치에 떨어뜨렸습니까? 참 오늘날 시대 같으면은 다 자기 아들 가장 높은 자리에 다 앉히죠. 그죠? 그런데 모세는 그 당시 최고의 권위에 있었으면서도 자기 아들을 대제사장들 자리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많은 예정들 가운데서 몇 가지만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율법서에 도처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임이 분명하다고 하는 충분한 확신을 뒷받침해주는 많은 증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한 것은요, 모세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만약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했더라면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들은 다 삭제해 버렸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성경은 정직하게 기록된 아주 신뢰할 만한 책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제 5항부터 10항 이적과 예언에 대한 반대설을 논박한 부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항입니다. 제목은 이적은 하나님의 사자의 권위를 강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욱이 모세는 수많은 주목할 만한 이적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이 이적들은 그가 말한 율법과 공포한 교리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그가 전한 진리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다는 것, 그곳에서 40일 동안 사람과의 교제 없이 있었다는 것, 율법을 선포할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 사방에서 번개불이 번쩍이며 우레와 여러 가지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고 나팔 소리가 들려오되 사람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 장막의 입구가 구름에 가리워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 고라, 다단, 아비람과 그 악당 전체의 무서운 파멸로서 그의 권위가 기적적으로 변호되었다는 것, 그가 막대기로 물을 치자 당장에 물이 솟았다는 것, 그가 기도를 하자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렸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모세가 참된 선지자였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내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데 대하여 혹 누가 반대 이론을 제기한다면 그러한 교묘한 이론에 대하여는 나는 쉽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칼빈이 그러한 반대들에 대해서 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그런 말로서 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사건을 온 회중 앞에서 공포하였는데 어떻게 그 사건을 목격한 자들을 속일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모세가 회중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의 불신, 완고함, 배역망덕, 그 밖에 여러 가지 죄를 책망하면서 그들이 본 일도 없는 이적으로 직접 그들의 눈앞에서 자기 교리를 확신시켰다고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이 마지막에 두 문장은요.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기독교 왕력 번역을 보면은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일들을 온 회중 앞에서 공포하였는데 그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는가?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와 그들의 불신앙과 완악함과 배은망극 등을 책망하고 난 다음 백성들이 전혀 보지도 못한 이적들을 이야기하며 그것들을 근거로 자신의 가르침이 순전한 것임을 자랑하려 했다는 식의 논리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잘 번역이 되어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6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이적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 사실 역시 주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즉 이적에 대하여 모세가 말할 때마다 그것은 항상 조금이라도 무슨 기회만 보이면 온 회중을 선동하여 떠들썩하게 반항을 일으키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불유쾌한 상황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명백해지는 것은 그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동자요, 불평하는 자요, 반역을 꾀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이적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막 그러한 자들도 이적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달리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너무도 명백하여 세속적인 저자들도 모세의 이적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는 그 이적이 마술에 의한 것이라고 비방하였습니다. 신접한 자와 점장에게 묻는 자를 돌로 치라고 할 정도로 모세는 미신을 증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런 모세가 요술쟁이였다고 억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미신을 그토록 크게 증오한 모세가 자기 스스로 마술을 행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기꾼들은 하나같이 대중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명성을 얻으려고 열심히 속임수를 씁니다. 그러나 모세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형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뿐 아무것도 아님을 공언함으로써 이것은요, 형 아론은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만을 수행하는 자라고 모세가 사람들에게 공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받을 만한 모든 거리들을 없애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체의 비난의 표적들을 충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건 자체를 생각해 본다 해도 도대체 어떤 마술이 백성들의 식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일같이 하늘에서 그렇게 충분한 마나를 내려오게 할 수 있었겠으며, 이건 뭐 마술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저 조금 눈앞에서 보여주는 이런 것이지 하늘에서 만나가 끊임없이 내리게 한다는 것은 이건 마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마다 그날의 정량을 초과했을 때 그 만나를 부패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불신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겠는지요. 마술로서는 이런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으로 하여금 많은 엄격한 시험을 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악한 자들이 불평함으로써 어떠한 성공도 거둘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온 민중이 거만하고 무례하게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종을 넘어뜨리려고 이제 쫓아내버리려고 소수의 무리들이 음모를 꾸미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때마다 모세가 속임수로 그들의 횡포를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적을 행한 것이 이게 속임수라는 것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속임수로 어떻게 만나를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이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그의 교훈이 모든 시대에 확신을 주었다는 사실을 그 결과가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 말하는 것은요. 모세가 선포한 교리는 이적들을 통해서, 그게 진짜 이적입니다. 속임수가 아닙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진짜 이적을 통해서 모든 시대에 참된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적인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인간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족정 야곱을 통하여 유다지파의 최우위를 돌리게 한 것이 예언의 용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예언의 용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야곱 대신에 유다지파를 첫 번째 자리에 놓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그것이 나오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에 보면은 모세는 유다지파를 이제 첫 번째 자리에 올려 놓았습니다. 아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입증하는 대로 그 사실 자체를 생각해 본다면 특히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을 최초로 말한 자가 모세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영어 원문에 보면은 그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영어 원문에 보면은 모세가 이 예언을 꾸며낸 것이라고 상상해보자, 가정해보자는 그런 의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과연 모세가 스스로 인간적으로 이 예언을 만들어낸 것일까? 뭐 그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만약 인간이 이러한 예언을 꾸며서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도로 한 그런 말인 것입니다. 유다지파를 첫 번째 자리에 놓은 이 예언은 인간의 노력이나 조작으로는 도무지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한 이 예언은 인간의 머리에서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신적인 계시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은 그 다음 이제 설명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다음 설명들을 보면은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서 무슨 예측하거나 조작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계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도로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책을 기록한 지 4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유다지파의 왕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사울이 즉위한 후 왕권은 베냐민 지파에 머물렀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의 지파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이때 왕권의 이양에 대한 무슨 뚜렷한 이유라도 있었던가요? 양을 치는 평민의 가정에서 왕이 나오리라는 것을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것을 먼 그 시대적으로 멀리 있는 그 모세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머리로서 자기 머리로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유다지파를 제일 첫 번째로 올릴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언은 신적인 계시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가정에서 7형제나 있었는데 가장 나이 어린 다윗에게 그러한 영위가 주어지리라는 것을 누가 생각조차 하였겠습니까? 도무지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죠. 어떻게 그가 왕국을 통치할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가요? 그 목동의 가정에서 평민이잖아요. 양을 치는 그런 아주 비천한 그런 사람.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장남이 아니라 가장 어린 그 다윗에게 그런 영예가 주어지리라는 것을 누가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인간의 재간이나 노력 혹은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예언의 성취가 아니었다고 누가 감히 주장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재간이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누가 감히 어리석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희미하기는 하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에 대하여 말한 바 있는데 이 예언은 그 후 2000년이 지나서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예언들이 더 있지만 나는 여기서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이 예언들은 건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결같이 그 예언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만큼 하나님의 계시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요컨대 모세의 한 편의 노래 신명기 32장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맑은 거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성경의 예언은 이러저러 한 것들을 보면은요, 결코 인간이 인위적으로 꾸며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신적인 계시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신적인 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증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신적인 계시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경 진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스스로 밝히 증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은 우리들은 이 말씀을 신적인 계시로 확신하고 참으로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참으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으로 갈변의 기도 강요를 통하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